예,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마귀, 너희 대적 마귀,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굵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devil, 이제 정관사가 붙어서 이제 사탄 마귀를 이제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대적 그 마귀가 이 마귀 사탄을 이제 묘사하는데요. 그것을 울부짖는 사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울부짖는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추측해 볼 수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그런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일까? 왜 사자는 사자인데 그냥 사자가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일까? 왜 이렇게 묘사를 하셨을까? 좀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일간지인 이 데일리 메일에서요, 제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인도의 한 숲에서요, 원숭이 12마리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의사들이 이제 갔는데, 이 12마리가 동시에 사망을 한 거라서, 야, 이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12마리 원숭이가 호랑이의 울부짖음에 놀라서 단체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로요. 게다가 이제 그 미국의 한 동물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래요. 여기서 한 연구 발표를 했는데요. 이 호랑이의 울음소리는요, 울음소리만으로도 상대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생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제 써있는 대로 그냥 한번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이 호랑이 울음소리에는 이 초저주파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초저주파는 이제 어떤 듣거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피부로 이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울음소리가 포효라고 하잖아요. 포효를 내거나 울부짖으면 그거를 듣는 그 상대, 뭐 사람이나 동물의 근육이 진동해서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공포에 빠뜨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자우리, 호랑이우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자가 이렇게 이제 오면서 뭐 저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포효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뭐 엄청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자 울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이렇게 제가 맞받았는데 진짜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물을 뭐 무서워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이 몸에서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그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호랑이하고 사자만요,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어떤 초저주파로 인해서 상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포효를 갖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자고 호랑이만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 사자고 호랑이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이 성대가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이 성대가 삼각형인데 이 사자고 호랑이는 성대가 사각형이고 게다가 그 성대 깊숙이 안쪽까지 지방질이 있어서 깊고 큰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울부짖는 소리를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더 흥미로운 걸 좀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야생 상태에서 사자가 포효 한 번을 하면요, 그게 사방 8km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8km까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자, 그러니까 한 사자 무리의 영역이 50km 제곱이래요. 근데 이 사자가 한 번 포효할 때 8km까지 퍼지잖아요. 근데 그 원의 면적, 그러니까 이 사자의 포효가 미치는 그 면적을 구해보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8km 곱하기 8km 곱하기 3.14 하면 정확히 50km가 제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요, 사자의 울부짖는 그 포효가 미치는 면적이 곧 사자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요, 사자의 울부짖는 그 포효가 미치는 그 영역, 즉 사자가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의 영역이 사자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아, 오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의 영역, 울부짖는 사자의 영역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 사자를, 이 마귀를 그냥 사자가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크리스천을 삼키고자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두려운 생각을 마음속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는요, 또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모스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밌는 구절인데요. 3장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자의 부르짖음은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 사자의 울부짖음, 여기 있는 여기 나오는 이제 울부짖는 사자, 이 울부짖다와 여기 나오는 부르짖는 게 같은 단어가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의 울부짖음은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 사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삼키고 공격하려는 그런 것을 이제 묘사할 때 은밀히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 이렇게 이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크리스천들을 삼킬 때 은밀히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처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전략이 그게 아닌 겁니다. 다른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은밀히 숨어서 교활하게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은밀히 사냥할 때도 있지만, 삼키려고 할 때도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전략으로 울부짖는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그 포효로 인한 두려움에 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질문은 다시 한번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울부짖는 사자의 영역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마귀의 영역입니다. 그죠? 아까 오전 설교 때도요,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전에 생각을 조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울부짖는 사자는요, 우리의 두려움의 생각을 조장하는 그런 사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문맥이, 오늘 본 말씀 문맥이 더더욱 명확해집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보시면요, 그 바로 전에 나오는 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영어로 보니까요, casting all your care. 그러니까 염려가 여기서 care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잖아요. care. 여러분, 물론 이 두려움과 염려는 다른 단어, 다른 말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한 생각, 혹은 미래에 닥칠 것 같은 재앙에 대한 불안한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are, 염려하고 두려움은요,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한 생각과 미래에 닥칠 것 같은 재앙에 대한 불확실함. 그러니까 아직 재앙이 닥친 게 아니거든요. 아예 안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재앙이. 근데 마치 미래에 닥칠 것 같은 그런 재앙으로 인한 불안한 생각이라고 사전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 그죠? 온갖 종류의 그런 불안함, 두려움, 염려, 이것들은 마치 울부짖는 사자의 포유 같아서 여러모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마귀의 영역 안에서, 그 두려움의 영역 안에서 사랑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요, 괜찮으시면 마가복음 말씀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그 이제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제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씨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보니까 그 비유를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씨는 말씀이고 거기 이제 비유의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것들은 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비유로 한 거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영어로 보니까 the cares of this world입니다. cares,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숨막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자,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장에 보면요, 이 같은 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같은 날이거든요. 예, 같은 장입니다. 마가복음 이제 저기 4장이고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날이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바로 그날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군요, 명령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의 마음밭에 이제 달려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자, 보니까요, 36절부터 다음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서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입니다. 큰 폭풍, 배 안에 들이찬 파도, 배 안에 가득 차게 된 물,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인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38절 보니까요,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자, 이렇게 폭풍, 사자가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요, 울부짖는 사자가 포효를 크게 한 겁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큰 폭풍이 일고 파도가 막 들이치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여기 제자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어로 보니까요, care thou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는 것을 염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완전히 지금 상극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시는데요, 제자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죽음 때문에, 그죠? 아직 닥치지 않은 재앙입니다. 이것은요. 그죠? 근데 마치 지금 닥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지금 자기가 죽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아직 닥치지 않은 거거든요. 생각 속에서만 그렇지 아직 진짜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마치 닥칠 것 같은, 미래에 닥칠 것 같은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보세요, 지금. 염려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숨 막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그들의 염려가 숨 막히게 한 겁니다. 마치 가시밭이요처럼요. 이게 패턴인 겁니다. 3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40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죠? 두려움과 염려는 비등합니다. 제자들이 염려하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염려와 두려움 비등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두려움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바로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부재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대적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유념해 두시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8절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아, 죄송합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오셔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본 말씀 8절 보니까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 다음 절, 이 다음 구절 보니까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대적하라고 쓰여 있습니까? 9절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왜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울부짖는 사자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자고요, 그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울부짖는 사자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믿음이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아, 저에게 좀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취하라, 이런 이제 이 말씀이, 입으라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맥 속에 이런 대목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죠? 그 이제 마귀의 그 모든 불화살을 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때 이것도 좀 궁금해서요, 이 마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불화살을 쏜다는 건데, 이 모든 불화살, 그러면 이 어떤 종류의 불화살들이 좀 있을까? 어떤 종류의 불화살들을 좀 쏟은 걸까? 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요, 이 마가복음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이렇게 좀, 아, 크로스 체킹 해보니까요,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두려움, 염려, 불안함의 불화살입니다. 왜냐면요, 그 같은 구절에 이렇게 쓰였기 때문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믿음의 방패인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대적합니다. 믿음의 방패요. 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단지 이 불화살을, 아, 뭐 피하라가 아니라 그 불화살을 끄라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끄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생각, 그 염려와 불안함의 생각을 믿음의 방패로 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로 인해 두려운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들 때 우리가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아,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 믿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 말씀 5장입니다. 5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려움을 대적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을 걸어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에 참 저의 믿음을 걸어야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이 제자들이요 없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지금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보니까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아마 제가 화면에 띄워놨을 텐데요. 예, 이겁니다. 아,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요. 읽고 나면 여러분 만약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죠?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아멘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멘이 두려움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시편 55편에서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한테요. 이 같은 장 55장에 보면요 4절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화면에 띄어놨을 텐데요. 예,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두려움의 불화자를 끄는 겁니다. 이 믿음이 사자의 그 두려운 울부짖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죠? 마귀가 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포유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을 때요. 그때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그저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 이것에 믿음을 걸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울부짖는 사자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또 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 말씀에서 보니까 이 7절 말씀 있잖아요. 이게 6절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영어로 보시면요. 6절 말씀이 지금 마침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콜론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절, 이 7절과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콜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이 겸손하고요 7절에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제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 저는 좀 스스로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요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보니까요 이 두려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과 두려움 사실 연관이 전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두려움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좀 소심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교만과 두려움 사실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금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아, 내가 내 가정을 걸머줘야 되고 다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고 내가 총대를 메야 되고 내 자녀들의 미래가 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고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내가 나한테 달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총대를 메야. 내가 다 걸머줘야 돼. 이 모든 것.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교만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그 강한 손에 맡겨라. 그게 바로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나. 그래서 이 문맥이 교만, 겸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맥의 7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고 그럼으로써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죠? 모든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해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은요. 이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잖아요. 이엠 바운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기도를 방해한다. 겸손해야 할 이유가 가장 많은 피조물이 인간이지만 인간만큼 교만한 존재도 이 우주에 없다. 교만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기초를 허문다. 교만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기초를 허문다. 교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염려를 맡길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기초가 허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할 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아무것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도 예외 없이 아무것도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어떤 것도. 근데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죠. 그래도 이건 좀 염려해야지. 내 자녀의 교육이나 나의 어떤 미래나 불확실한 미래 닥칠 것 같아. 이건 내가 좀 염려가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는 않지만 이건 조금 내가 좀 염려해야 되지 않나.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염려의 생각이나 두려움의 생각도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의 염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요. 아, 여러분 진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요. 남아있는 염려 따위는 찌꺼기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염려가 찌꺼기라도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저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였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에서 딱 들어가서 정말 온갖 이 걱정과 근심, 염려, 짐을 다 안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그 날개에서 다 이걸 쏟아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정말 이 정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정말 다시 저의 생각을 사로잡아주고, 다시 저의 생각을 새롭게 정리해주고, 다시 모든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서 저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아, 제가 이 아까 오전 저기 오전에 나눴던 어떤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요. 아,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 참, 이 생각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된 게 확실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쉬실 때처럼 막 이게 막 밀고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이걸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생각들을, 악한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눈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럼 보니까요, 이 생각은요, 적어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가 내가 육신으로, 육신의 힘으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심리요법 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영적 전쟁, 더 나아가 생각 전쟁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무기인 겁니다. 그죠?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기도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으로 재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분의 은혜의 왕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이 말씀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 전쟁에는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전쟁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7절까지 읽었었고요. 8절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걸 보니까 이 생각 전쟁의 핵심은요, 안 좋은 생각을 단지 안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을 곰곰이 하는 데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거죠. 이제, 아,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아, 네, 이런 생각 하면 안 되지. 저런 생각 하면 안 되지. 아, 이것도 생각하면, 저것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생각을 비워버리자. 그러면서 막상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비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뉴에이지 사상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만트라 명상 들어보셨죠? 만트라 맞나요? 어쨌든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해서 어떤 말을 함으로써 명상하는, 예를 들면 옴마니 밤메움, 이게 저기 그 뜻이 있는 거래요. 무슨 우주의 무슨 지혜와 뭐가 이 땅에 뭐 임하게 해서, 이런 뜻이 있는 말인데요. 이 그 만트라 그 저기 명상하는 그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이 만트라 명상에 있어서요. 온만이 만배음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되 그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계속 온만이 반배움 외치지만 난 지금 외치고 있지만 그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계속 외침으로써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들의 그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그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아, 생각의 비움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좋은 것들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상이 아니라 묵상인 겁니다. 그죠? 오늘 이 저기 말씀에 나오는 것도요. 본 말씀에 나오는 것도요. 그죠? 좋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을 단지 안 하는데 그치지 말고 좋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 저기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좋은 조언을 아이디어를 내셨잖아요. 단지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틀어놓거나 찬양을 듣거나 하면 좋은 생각들을 더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여기서 가르치는 바인 겁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것을 뭐 시간상 하나하나 지금 다 묵상해 볼 수는 없지만요. 이것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건전한 생각의 영이요. 건전한 생각. 그죠? 아까 오전 시간에 이 말씀 아, 나눠봤습니다. 아, 이거 아까 제가 못 띄워놨네요. 그죠? 아, 요거네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죠? 아, 우리는 건전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 보니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지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의 손이 행하신 일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또 염려가 나옵니다.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가 적다고 나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죠?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죠?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그죠?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깊이 생각할 때요. 생각 속에서 우리가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지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요. 좋은 생각을 깊이 하려는 건전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긍휼, 그분의 권능이 어떤지,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하고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육신적인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좀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저에게 어떤 부족함이나 피로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참 걱정이 들 때가 있고 또 육신적인 이제 두려움에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들 때, 걱정과 염려가 들 때 제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요. 교회 앨범을 이렇게 처음부터 좀 돌아보는 겁니다. 2016년 2월 14일 날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그 다음에 한 번도 그분께서 이 교회를 저버리신 적이 없고 모든 필요를 그분께서 공급해 주셨고 적당한 때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타이밍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요 어느새 생각이 지켜지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만 깊이 생각하더라도요. 사자의 울부짖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죠? 생각을 사로잡고 지키려면요. 두려움과 염려를 대적해야 됩니다.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을 감사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건전한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울부짖는 사자의 그 포효는 우리의 생각과 귀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아, 여러분, 한 3분만요. 3분만. 이 시간 열왕기상 19장 말씀만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3분이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아,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은 참 유명한 또 대목이잖아요. 이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알 숭배자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겨루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막 울부짖었을 때는 전혀 뭐 반응이 없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전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이제 승리를 이제 맛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엘리야의 명령으로 그 바알 대언자들을 다 이제 죽이도록 했죠. 1절입니다. 19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 그러니까 바알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자, 보니까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말을 전하게 하기를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인 겁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두려움의 생각을 조장하고 근심과 염려를 끼치는 사자의 포효인 겁니다. 이세벨이 사자의 포효,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세벨을 통해서 울부짖은 겁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울부짖음에 걸려듭니다. 엘리야가요. 3절 보니까요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자,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믿음은 보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려. 보니까 went for his life.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요. 자, 여러분 보면요. 이 지금 엘리야가 이 두려움의 영역 속에 그 울부짖는 사자의 영역 속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전을 가진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반응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보니까요. 두려움이 들었을 때 도망갑니다. 그죠? 도망가죠.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이 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도망갑니다.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자, 또 보니까요.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버립니다. 이게 또 우리가 때때로 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 고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요.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의미가 없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도 남겨두고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고립시킨 겁니다.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이처럼 좌절합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들이 우리가 좌절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도망가고 스스로 고립시키고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죽여주소서. 그러면서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조카오니, 오지요, 조카오니. 영어로 it is enough. 그죠? 그러니까 다 됐다 이겁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뭐 내 비전도 필요 없고, 내 미래도 필요 없고, 뭐 내 주위 사람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족합니다. 이제. 다 자포자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행하는 게 보니까요.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비교심을 갖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어떤 염려, 근심, 염려가 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란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이세벨을 통해서 사자의 포, 울부짖은 사자의 포효 한번 확 울었습니다. 두려움을 조장한 거죠. 엘리야가 딱 그 덫에 이제 걸린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고립시키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비교의식을 하고요.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에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태군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자, 보세요. 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요,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보내셔서 자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너 지금 네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야?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혼내신 게 아니라요.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죠? 어루만지면서요. 수태군 빵하고요. 물 한 병을 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여기 한번 보세요. 6절 보니까요. 머리맡에 수태군 빵. 음식은 불맛입니다. 그죠? 그냥 빵도 아니고 수태군 빵을 주시는 겁니다. 어루만지면서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요.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방향을 또 잡아주시죠. 갈 길이 있다 너에게 아직.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아직 이게 끝이 아니다. 너에게 아직 갈 길이 있다. 8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의 왕자, 그 강한 손 밑으로 그분의 임재 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9절 보니까는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네다. 자, 엘리야가 지금 이제 대답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엘리야가 말하는 게 참인 것도 있는데 거짓인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매. 이건 참이죠. 그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이것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정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11절 보니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그죠?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고 부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13절 보니까요.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며 14절 똑같이 대답합니다. 참도 있지만 거짓도 있습니다.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죠? 자, 15절 보니까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귀를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천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생각을 막 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는 뭐 맞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반역을 해서 주께 심판을 받고 근데 이 거짓인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요. 나만 홀로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거. 그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명령을 주시면서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안에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자 7천명이나 남겨뒀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 본문 말씀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아까 5장 본문 말씀이잖아요. 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말씀을 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따 당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받으면서 아, 왜 우리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 게 맞는가?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박해, 로마의 핍박이 울부짖는 사제 포효가 돼서 그런 두려움의 영역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그 생각을요. 주께서 너를 돌보시느니라.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두려움을 대적해라.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하기를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아느니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서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다. 그럼 믿음에 굳게 서서 두려움을 대적하라. 아, 생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때요. 때때로 이 두려움의 생각을, 그 두려움의 불화살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을 끌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매일같이 깊이 묵상하신다면요, 사자의 울부짖는 표였다이, 아, 그것은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네,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